제 12장 부담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다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가지고 빛을 고착시켜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 마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에 있는데 짊어진 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말한 짐, 민수기 4장 15절과 19절, 24절, 27절, 31절, 32절, 34절과 49절에서 말한 멜 것, 민수기 11장 11절, 17절, 신명기 1장 12절에서 말한 짐 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지서에서 경고로 번역되었습니다. 묵시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 14장 28절, 17장 1절, 19장 1절, 21장 1절, 11절, 13절, 22장 1절, 23장 1절, 30장 6절, 예레미야 23장 33절, 34절, 36절, 38절, 나훔 1장 1절, 하박국 1장 1절, 스가랴 9장 1절, 12장 1절,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는 다 경고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받은 경고, 묵시는 곧 선지자가 얻은 부담임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의 사역과 극히 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은 그의 맛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곧 그의 부담에 근거하여 말씀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없다면 말씀의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의 형성 과정. 우리는 이미 말씀의 사역의 기점이 빛비춤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빛은 돌연하고도 포착하기 어려운 계시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비춤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고착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 영안의 빛을 알 수 있는 뜻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비춤과 고착시킴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담으로 형성됩니다. 말씀의 사역은 부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자에게 빛이 없고 부담이 없으며 빛이 아직 생각으로 번역되기 전에 또한 부담이 없고 빛은 사라지고 생각만 남을 때에도 부담이 없게 됩니다. 빛에 생각이 더해져야만 부담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빛이 없을 때 부담이 없고 빛만 가지고는 부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빛이 생각으로 번역된 후 빛은 사라지고 생각 자체만 남는 것도 부담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빛에다 빛을 번역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빛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부담입니다. 왜 부담이라고 부릅니까? 이는 빛이 우리에 의해 고착되고 생각을 이룬 후 빛이 사라지고 생각만 우리 안에 남을 때 우리는 무거움을 느끼지 않지만 우리가 속에서 이 생각을 만지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그 빛비춤 아래 있다면 무거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에서 답답함과 편치 않음을 느끼고 심지어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입니다. 선지자들이 받은 부담은 말씀을 통해서만 덜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부담을 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 되기를 배우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과 생각과 하나님의 빛과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빛비춤을 얻은 다음 생각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얻습니다. 말씀의 용도는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빛이 우리에게서 생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마치 부담을 다른 사람 위에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빛과 생각이 있는 것은 마치 하나의 짐이 내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담 아래 있을 때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함과 무거움을 느끼며 압력과 때로는 고통을 느낍니다. 어느 날 내가 이 부담을 밖으로 전파해 낼 때, 이 부담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로 가져갈 때, 비로소 내 영은 또 다른 가벼움을 체험하고 생각의 자유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어떤 곳에 부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까?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짐은 손으로 덜지만 영적인 짐은 말씀으로만 덜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부담은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 속에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다음과 같은 체험을 갖습니다. 곧 생각만 가지고 설교할 수 없고 말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당신은 전할수록 더욱 혼란에 빠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또 전하면 전할수록 미궁에서 헤매이며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는 전하면 전할수록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러므로 많은 때 어떤 말씀의 사역자는 속에 무거운 부담을 느끼어 집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빛을 비추시고 전하도록 부담을 그의 속에 넣어주셨는데도 한 시간 동안 전한 후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여전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한 단을 지고 왔다가 다시 한 단을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청중이 잘못된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곧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전할수록 괴롭고 전할수록 전할 것이 없게 됩니다.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했는데도 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 충분하다면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당신이 올 때 속에 부담이 무거웠다면 전파할 때 당신은 전할수록 속이 가볍고 말할수록 가벼워집니다. 한마디 할 때 부담이 한마디 덜어지고 전할수록 부담이 덜어집니다. 당신은 속에 부담을 가지고 왔으나 전한 후에는 속에 부담이 덜어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부담을 덜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곧 선지자의 부담입니다. 선지자의 일은 곧 부담을 덜어놓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부담은 어떻게 덜어집니까? 말씀으로 덜어집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말씀으로만 그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부담을 덜려고 해도 덜어지지 않고 도리어 부담이 온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말하거나 당신에게서 도움을 얻었다고 하겠지만 당신 속의 부담이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압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만 들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의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그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입에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올 때 부담은 이어서 덜어집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부담을 더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뇌로 사역하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담을 더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말씀으로 부담을 덜기를 배워야 합니다. 부담이 덜어지는가의 여부는 당신의 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있지도 않으며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면 당신은 부담이 덜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겉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생각이고 잠시 후 이 생각은 우리 몸에서 말씀으로 화합니다. 이 말씀이 나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의 말씀이 어떻게 밖의 말씀으로 화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여 부담을 더는 데 있어서 안에 있는 말씀과 밖의 말씀과의 차이점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되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안의 말씀은 내 속에서 얻는 말씀이고 밖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안과 안에 있는 말씀과의 관계. 먼저 우리는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 말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빛과 생각은 부담을 형성할 뿐 부담을 덜어놓는 어떤 것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빛과 생각은 우리의 부담이 될 수 있을 뿐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덜어놓게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생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화해야만 밖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말해낼 수 없고 나의 말을 말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나는 내 속에서 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꾼 다음에야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일반적인 말함과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떤 뜻을 품을 때 누구나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은 그의 뜻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먼저 그의 생각이 말씀으로 화해야 합니다. 그의 속에 어떤 뜻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 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최고의 말씀의 사역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의사가 육신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항상 말씀을 얻어야만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말씀이 될 때 비로소 당신에게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뜻만을 받았다면 당신은 오직 당신의 말로 말하게 되며 거기에 한 단계가 누락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빛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생각과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이 있고 그 빛이 생각에 의해 고착된 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깨어 기도하고 찾아야만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영 안에 비칠 때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계시가 없다면 빛비춤도 없습니다. 빛비춤은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으로 빛을 고착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과를 배운 사람의 일입니다. 생각이 빛을 번역한 후에 다시 말씀이 생각을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빛을 번역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나 말씀으로 생각을 번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빛이 영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것이나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그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의 말은 거의가 추상적인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또한 빛을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이 내게 있을 때 그 빛은 내게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생각에 말씀이 더해져야 빛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으로 빛을 번역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번역하는 것이 있어야만 말씀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빛만으로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고 생각만으로도 말씀의 사역자 되기에 불충분합니다. 또 빛과 생각만으로도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빛에 더하여 생각과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번역할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이 아닌 전적으로 계시 안에 있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나의 그 생각은 바로 내가 본 그 빛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람에게 줄 수 없고 반드시 우리의 말을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번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어떻게 나의 생각을 고착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가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당신은 당신의 처리받은 생각으로 그것을 고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다시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고착시켜야 하며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을 고착시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만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때로는 영 안에 있지만 때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기로 합시다. 영 안에 있는 계시와 말씀 안에 있는 계시. 하나님이 영 안에서 계시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빛비춤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후 그 계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으로 그것을 고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이 유용하지 못하므로 그때 생각을 말씀으로 변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빛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계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 안에 있는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두 마디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속에서 빛을 얻을 것입니다. 이 빛을 당신이 고착시키고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빛이 당신에게서 생각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에게 가서 계시를 말할 때에 그것을 말해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은 조금 아나 다른 사람으로 깨닫게 할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당신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밀히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 의견 없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또한 당신의 영도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기묘한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뜻을 표현하기에 꼭 알맞은 한두 마디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한두 마디가 바로 그 계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을 고착시킬 것입니다. 빛이 의사로 번역되고 생각으로 번역될 때 생각은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고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빛이 생각으로 변하고 생각이 말씀으로 변하여 다시 우리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는 것은 빛이고 빛이 고착된 것이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 사람에게서 나간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시와 생각과의 관계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계시와 생각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의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분 앞에서 내가 본 빛을 고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빛을 고착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빛을 고착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내가 얻은 빛을 생각 속에서 고착시키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내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나는 그 빛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얻은 계시와 영 안에서 얻은 계시를 하나로 만듭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한순간 본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본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기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당신이 1분 동안 보았다고 해서 1분 동안에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당신이 한순간에 본 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고착시킬 때 나의 이해력이 강하고 생각이 풍부하며 내 생각의 이해력이 유용하면 할수록 내가 고착시키는 하나님의 빛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영 안에서 본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한두 마디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두 마디로 하나님의 빛을 고착시킬 때 한두 마디 말씀 안에 내포된 것은 한두 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령 말이 8자로 되어 있다면 그 8자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10자로 되어 있다면 그 10자를 말하기만 하면 족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데 10분을 들여야 한다면 10분간 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세상의 말은 자에 따라 계산하고 분으로 계산합니다. 그것은 계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은 한두 마디밖에 안 되어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하게 풍성합니다. 계시가 포함한 것이 풍성하고 그 순간의 빛비춤도 풍성한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얻은 것이고 풍성한 계시를 얻은 것입니다. 만일 1초 동안에 풍성을 얻을 수 있다면 한마디 말씀 속에서도 풍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을 1초 안에 다 담으실 수 있다면 또한 한마디 말씀 안에도 그분의 풍성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초 내에 본 것이라도 아마 수개월 동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몇 개월에 걸쳐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으나 모든 풍성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마치 1초 내에 본 것이 모든 풍성을 포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에게 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얻은 말씀이 한두 마디밖에 안 될지라도 그 한두 마디 말씀은 영 안에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한두 마디 말씀이 임할 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면 그 한마디 또는 두 마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해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은 곧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역하는 사람에게서 계시는 부담으로 변합니다. 부담이 덜어질 때만이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 때 생명은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이 부담이 무거울수록 그것을 덜 수 있다면 능력은 더욱 클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부담을 덜어놓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여전히 당신 위에 있게 되고 그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가령 여기에 물을 가득 담은 가죽 부대가 있다 합시다. 당신이 그것을 손으로 든다면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물을 나가게 한다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만일 당신 속에 부담이 있다면 마땅히 말씀이 있어야 하고 적합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것은 가죽 부대 속에 있는 물을 흘려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마치 물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은 바로 생명을 해방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생명은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담을 통해 생명을 해방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적절한 말씀이 있어야만 당신 속의 압력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이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생명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부담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며칠간 기도를 해야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고착시킬 때 생각은 맑으나 말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착시킬 때 말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담이 무겁다고 느낄 때 그 동시에 말씀이 속히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얻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본 후 하나님은 즉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한동안 지난 후 당신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적절한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당신이 얻은 빛입니다. 당신이 얻는 계시 전체가 그 말씀으로 다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계시가 바로 그 풍성입니다. 당신이 얻는 한두 마디 말씀도 그 풍성입니다. 당신이 얻는 그 한두 마디 말씀은 마치 병마개와 같아서 그것을 뽑아낼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한두 마디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안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이 얻은 계시를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얻은 전반적인 계시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계시를 한두 마디 말씀 안에 두십니다. 이 한두 마디 말씀을 말해낼 때 계시도 따라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해낼 때 하나님의 빛비춤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비춤이 없을 때 말씀의 사역이 없고 빛비춤을 생각으로 바꾸어 이해력으로 고착시키지 않을 때에도 역시 말씀의 사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착된 빛비춤이 있고 설령 빛을 생각으로 번역했다 해도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설령 이 계시의 말씀이 한두 마디밖에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은 골수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 한두 마디 말씀을 말해낼 때 생명을 유출시키게 됩니다. 다른 말을 다 했어도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다 마친 후에도 생명은 흘러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계시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에서 보면 주님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까? 사실로 말한다면 주님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다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계시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외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얻은 사람은 속으로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가 그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십니다. 누구든지 보면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회에게 공급하고자 하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부담을 내려놓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부담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적절한 말씀으로서 생명을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어떤 말은 두 시간 동안에도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고 어떤 말은 한두 마디만 해도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말은 반나절 동안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고 어떤 말은 첫 마디만으로도 생명을 흘려내보냅니다. 말씀의 사역자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번 계시가 있을 때마다 한두 마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두 마디 말씀을 말할 때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간 생명의 말씀은 골수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은 말에 내기만 해도 생명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말하지 않을 때 생명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없을 때 당신은 생명을 만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없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해도 생명을 만지게 할 수 없습니다. 계시와 빛비춤이 첫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계시와 빛비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와 빛춤이 있다고 해서 다 말씀의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새롭게 된 이해력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비추실 때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모호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 계시가 당신 생각 속에서 분명해야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치 않은 것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얻은 바 계시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말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계시를 얻을지라도 그의 생각이 아직 그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결코 그 계시를 말해내지 못합니다. 누가 전한 메시지에 틀린 것이 없다고 해서 말씀에 사역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춤을 얻은 후에 최소한 당신의 생각이 먼저 그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혼미하다면 당신이 본 빛을 굳게 고착시킬 수 없습니다. 이 일에서 당신에게는 새롭게 된 생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낡은 생각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의 낡은 생각들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맞다고 해서 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에게 맑은 생각은 있으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만일 말씀이 없다면 강단 위에서 반나절 동안 말할지라도 당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항상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빛을 고착시킬 때 즉시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이 지나고 심지어 수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일찍 임하든 늦게 임하든 말씀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내게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분명한 말씀이 없을 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한두 마디 또는 서너 마디면 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두 마디 또는 서너 마디를 얻었다면 그 말씀들은 계시 전체를 말해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충분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나와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비춤이 없다면 사역할 길이 없습니다. 비춤이 없다면 말씀의 사역은 전혀 없습니다. 비춤과 사상이 있은 후 또한 내보낼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총명한 말이나 지혜의 말이 아닌 내보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이 몇 마디를 말할 때 생명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때 한두 마디 말씀에서도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부담을 내려놓을 말씀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과 생각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당신의 몸에서 부담을 이룹니다. 당신은 고통과 억압을 느끼고 자유스럽지 못하겠지만 당신에게 부담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그 부담을 내려놓을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흘려내보내도록 당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한두 마디 말씀은 당신에게서 생명이 해방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명을 해방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사역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 나갈 때 당신은 가죽 부대를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터득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경우말씀을전하는어느형제가말을많이하지만어떤내용을말해내지못하는것을봅니다그가힘들여말하지만어떤내용을말해내지못합니다당신이하나님앞에서조금이라도공과를배웠다면그가말씀을전함에있어서제자리걸음하고있다는것을볼것입니다물을흘려보내야할지점에이르러서도물을흘려보내지못하고제자리걸음만하고있는것을봅니다어느지점에이르러서한마디만추가하면그는원하는그것을말해내게됩니다그러나그에게는바로이안의말씀이부족합니다그가기본적인말씀을배우지않고서말씀의사역자의길로들어섰기때문에전할수록말이길어지고전할수록만지지못합니다그러므로하나님앞에서우리는반드시말씀을기다려야합니다생각에서빛을고착시킬때즉시말씀을얻을수있으면가장좋습니다만일생각이빛을고착시킬때즉시말씀을얻지못한다면하나님앞에서말씀을구해야합니다어느날엔가당신은자신의구변이아무소용이없다는것을알게될것입니다한가지기이한것은하나님의말씀의사역자되기를배우지못한사람은누구나자신의구변이좋다고생각한다는것입니다그러나사람의천연적인구변으로무엇이든말할수있으나하나님의일에대하여는말할수없습니다사람의구변은하나님의일에사용될수없습니다사람의구변으로는생명을어떤식으로말해도그것을말해내지못합니다생명의말씀은다른데있지않고오직계시안에만있습니다당신의구변이아무리좋다할지라도그것은아무소용이없습니다결코당신자신의말로는생명을흘려내보낼수없습니다우리는바울이말을잘하는사람이라는것을시인하지않을수없습니다그러나에베소서6장19절에서바울은또나를위하여구할것은내게말씀을주사나로입을벌려복음의비밀을담대히알리게하옵소서할것이니라고말합니다여기에구변은원문에서말씀입니다바울은그가말씀을얻어복음의비밀을담대히알릴수있도록간구해달라고에베소사람들에게부탁했습니다영적인일에서육체의구변은소용없고하나님이주신말씀이있어야합니다말씀의사역에속한말은내적인것이지외적인것이아닙니다만일당신에게내적인말씀이없다면결코무엇을말해내지못합니다많은사람의문제는바로그가계속말하지만자기속의뜻을전달하지못하는데있습니다당신은결코단상에올라가서그말씀을얻으려고생각하지마십시오당신속에서먼저그말씀을보아야합니다하나님앞에서먼저그말씀을얻어야만그것을말해낼수있습니다하나님의말씀의사역자된자는내적인말씀얻기를배워야합니다먼저그계시를만진후에라야그말씀을말해낼수있습니다우리가말씀있는사람이되기를주님께간구합니다우리속에부담이있을뿐아니라또한그부담을내려놓을수있는말씀이더해져야합니다당신속에있는한두마디말씀만이당신의부담을내려놓을수있습니다그한두마디말씀은그부담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부담이란무엇입니까부담은영안의비춤에다이해력으로비춤을고착시키는생각이더해지고또한안의말씀이더해진것입니다그부담의마지막단계는안의말씀을해방하는것입니다이세가지를합할때선지자의부담이됩니다이부담은곧빛이며거기에사상과안의말씀이더해져야합니다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얻는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부담과 아내 말씀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